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한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그 놀라우신 기적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복음에 감격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좌절하거나 무관심하거나 하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 아래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있어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만남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때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만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만남을 갖지 못하느냐, 겪지 못하느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만남이라고 하는 그 시간, 그 공간,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기에 삶을 바꿀 만한 만남이 있었어도 그것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짓을 범하게 됩니다. 이런 만남에 있어서 자신의 인생을 걸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과 기적의 인생을 산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서 가르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함도 있었으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시몬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눈여겨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일행이 어려운 처지를 겪고 있음을 그들은 주님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하루 잡아 하루 살아가는 가난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 일행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베드로의 일행의 그 곤란함을 아시고 그들에게 물고기를 잡게 해 주시려고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베드로를 또 다른 하나님의 목적, 또 하나 새로운 삶을 부여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이제는 어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제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갈릴리 어부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삶으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든지 또 다른 문제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이든지 그와 같은 문제에 갇혀버리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시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의 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육과 혼과 영혼이 바뀌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새로운 창조, 새로운 거듭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주님의 목적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바라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무리를 향하여 가르치시기를 마친 주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만약 우리가 이 베드로의 입장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명령을 받아들였을까요? 베드로는 전문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는데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간대별로 어디를 가면 물고기가 잘 잡히는지 그것을 알고 있는 이 경험적 지식이 매우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시간대에 또 그 장소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부의 입장에 있어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갈릴리의 고기들은 밤에 잘 잡힌다고 합니다. 그것도 얕은 여울가에서 잘 잡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상식을 뛰어넘어서 가장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은 어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를 무시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는 그대로 실천하게 됩니다. 경험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적 지식을 내려놓고 자신 앞에 있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순종은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자 옆에 있는 그 배를 불러서 함께 그 고기를 잡아야지만 가능할 정도로 두 배에 가득 차게 될 정도로 그는 고기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경험적인 지식보다 나의 학문적인 지식보다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지식을 따르는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성도만이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또한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듣고 듣는 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 행하는, 실천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바로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나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어떻게 하여 이런 결과가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베드로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옆에 있었던 다른 어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에스도도 그러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 위인들은 이처럼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결과 주님도 지구하게 높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허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영생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는 한 가지 귀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확장되어 간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그 파장이 온 호수로 퍼져나가듯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실 또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처럼 사랑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행동하였기에 결국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변화되었고 결국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여러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주변이 아름다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주님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이 만남을 통해서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주님이 인간 이상의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에 서서 저 먼 호수 중간에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주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무릎 아래 엎드리는 것은 자존심을 포기한다는 것이고 상대방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조금 전에는 선생이라고 부른 것과는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자신은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주님은 높이고 자기 자신은 낮춥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참된 열매입니다. 베드로의 동료들은 그저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적인 일을 보고 놀라기만 했지만 베드로는 그 기적을 베푸신 분의 마음을 그것을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병고침도 받고 사업에 형통함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만 중요하게 여기고 정작 그 은혜를 주신 주님께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초점을 맞추질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가 목적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목적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신은 주님 앞에 낮추는 겸손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 그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진정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를 살리는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인 인생이 아니라 나와 너 우리를 살리는 그와 같은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성영락교회를 복되게 하시사 이 시대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세대를 키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모든 사역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실망이 아닌 희망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믿는 자들이 세워나가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 타국에서 주의 일을 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크신 능력으로 채워주옵시고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그치고 무고한 생명이 흘리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아픈 이웃들이 있습니다. 신분, 경제, 직장, 취업,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병상에서 고통과 외로움을 겪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사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경험과 생각보다도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이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을 깨닫게 하시사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육체와 영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으며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나성영락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합으로부터 실법이려 어르신에게까지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영적인 공동체로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앞에 스스로 엎드리고 겸손했던 베드로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은혜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